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 상공에서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것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해당 항공사 측이 밝혔습니다. 사고기가 소속된 러시아 메트로제트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사고기는 공중에서 파괴될 정도로 결함을 지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트로제트사는 또 아무런 조난 신호도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승무원들이 완전히 통제력을 잃어서 사고 보고나 통신 접촉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트로제트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부의 활동이라며 기술적인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지만 조종사나 승무원들의 실수일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사고가 난 에어버스 A321기는 지난달 31일 이집트를 출발해서 러시아로 향하던 중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러시아인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이 불분명한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자신들의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ISIL이 그 같은 고성능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카자흐스탄이 핵 비확산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소탕과 관련해 미국을 지원하는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2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수도 아스타나를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4일간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방 국가들을 순방하고 있으며 에너지가 풍부한 이 지역과 미국 간 경제와 안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핵 비확산 문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에 맞서는 점에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미국이 카자흐스탄의 주권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시리아에 투입된 미군 특수부대가 전투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2일 워싱턴에서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 원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특수부대가 시리아 내에서 전투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특수부대 파견으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력의 전투력이 증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그러나 미군이 적군을 상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0명 이내의 소규모 특수부대를 시리아에 파병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지난 1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능력을 보여주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미 서부 시간으로 밤 11시 5분쯤 태평양 해상에 위치한 웨이크섬 인근에서 실시됐습니다. 우선 미군 수송기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가정한 목표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미군의 최첨단 레이더가 이를 즉각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드 시스템과 인근 해상에 배치된 구축함이 요격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드 시스템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확히 요격했습니다. 반면 구축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미사일 방어 옹호 동맹이라는 민간단체를 설립한 리키 엘리슨 대표는 이번 실험이 미군의 다중방어 효과를 최초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의 잠수함 쉐키류호의 진수식이 2일 고베항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진수식은 와카미야 겐지 방위성 부대신과 잠수함을 건조한 가와사키 주운공업 관계자 등 약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 잠수함은 2017년 3월 해상자위대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3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꿈이라면은요,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간혹 장애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정상인을 오히려 자극시키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미국의 한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을까 싶으시죠? 이 시력이 보통 사람의 한 5%밖에 안 돼서요. 이 남성은 뭘 보려고 하면 아주 두꺼운 안경을 끼고 매우 가까이 가야 겨우 보인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물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이 남성에게 사진은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이 남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사진을 찍기까지 설명할 수 없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죠. 이 남성이 카메라 렌즈로 바라보는 것은 꽃, 물고기의 비늘, 물방울 같은 것인데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자연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에게 사진을 찍는 가장 큰 동기를 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두 아들입니다. 이 가장 좋아하는 사진 속 주인공이기도 하는데요. 이 남성에게는 자폐증을 가진 어린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요. 아들들이 바닷물 속에서 물고기와 해초를 보며 헤엄치는 걸 유독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기를 들고 바닷속까지 함께 뛰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이 남성의 사진은 평단에 좋은 평을 얻고 있기도 한데요. 작품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커지면서 이 사진을 통해서 자폐증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또 사진으로 번 돈으로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작가가 그러더군요. 사진을 찍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기획 ABC 아메리카 부재영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8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 9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6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고요. 신의주 맑습니다. 6도에서 17도 분포. 개성 역시 맑습니다. 5도에서 18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까요? 베티 수가 부릅니다. Love is real. 들어보시죠.
Sometimes an illusion, hard to see passing when you're moving. In a world burning down, there's still one thing that can heal. Love is real. Love is real.
News.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왔습니까?
네, 폴 라이언 신임 연방 하원의장이 언론과의 회견에서 현안들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혔습니다. 교정제도 개혁의 하나로 연방 마약사범 일부가 조기에 석방됐다는 소식입니다. 배우이자 상원의원이었던 프레드 톰슨이 사망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첫 소식 보도록 하죠. 지난 10월 29일에 공화당의 폴 라이언 의원이 연방 하원 의장이 됐죠. 그런데 라이언 의장은 하원 수장이 된 뒤에 돌아온 이 첫 번째 일요일에 몇몇 방송사하고 회견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CNN과 폭스뉴스를 비롯한 5개 주요 방송사가 1일 미리 녹화한 라이언 의장과의 회견을 내보냈는데요. 예. 라이언 의장이 이 회견에서 주요 현안과 이 하원 운영 방안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혀서 화제입니다.
네, 자, 이런저런 말 가운데 역시 이민개혁 관련 발언이 눈에 띈다고요.
네, 라이언 의장,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이민개혁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이민 개혁 문제라면은 미국 안에 사는 불법 체류자와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천만 명이 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주자는 건데요. 네. 하지만 연방의회가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자 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서 이민개혁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는 이 문제 협의하지 않겠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017년 1월에 백악관에서 나오는데요. 그때까지는 이민개혁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거죠. 라이언 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이민 관련법을 만들려고 함으로써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사람임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민 개혁뿐 아니라요. 정부 예산 책정 문제도 논란이 많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이번에 의회가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가족계협회에 들어가는 돈을 막으려고 이 정부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라이언 의장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예. 자, 가족계획협회라면은요, 협회 직원이 낙태한 태아의 조직을 넘겨주는 과정을 설명하는 동영상이 나와서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동영상이 나오자 이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가족계획협회에 들어가는 연방정부의 돈을 끊지 않으면 이 정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죠.
네.
근데 신임 라이언 의장은 이 가족계획협회 문제 탓에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아서 연방정부가 문을 닫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사실 존 베너 전 의장이요. 재임 기간 이 5년 내내 공화당 안에 분파들이 벌이는 집안 싸움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이언 의장이 앞으로 하원 공화당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해서도 밝혔나요?
네, 라이언 의장은 의장의 일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하원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하원 권력 분산을 원하는 공화당 보수파의 주장을 의식한 말로 보이는데요. 라이언 의장은 그러면서 이 지도력이란 권력을 탐하거나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 자신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말이 꼭 전임 베이너 의장의 지도력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베이너 전 의장이 떠난 곳에서 시작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베이너 의장과는 다른 접근법을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베이너 의장과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말인데요. 네. 하지만 라이언 의장은 이 베이너 전 의장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면서 단지 베이너 의장 시절 이 현안을 처리하는 방법에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원 공화당의 문제점도 지적했다고요.
네. 하원 공화당이 전술을 둘러싸고 싸우기는 했는데 이 명확한 비전, 즉 포부나 계획이 없었던 탓에 이 불필요하게 내부에서 갈등을 빚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공화당이 너무 오랫동안 정책을 보여주는 데 소홀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공화당에 원하는 지도력이란 게 공화당이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어떤 기사에는요, 라이언 의장이 의회 안에 있는 의장 전용 공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이 의장이 되기 전에도 이 워싱턴 DC에 살 곳을 마련하지 않고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장이 돼서도 이 하원 의장에게 제공되는 전용 공간에 들어가지 않고요, 당분간 이 간이 침대를 놓은 사무실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네.
라이언 의장은 또 이미 알려진 대로 매 주말에 위스콘신주 제인스빌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법을 어기고 교도소에 갇혀있던 죄수 약 6천 명이요, 지난 주말과 월요일에 걸쳐서 풀려났다고요.
네, 마약 밀매 혐의로 교도소에 갇혀있던 죄수 약 6,100명이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10월 30일부터 월요일 11월 2일 사이에 풀려났습니다.
네.
풀려난 사람 가운데 약 1,700명은 불법 이민자라는데요. 이들은 교도소에서 나와서 이민 당국에 임계된 뒤에 대부분 추방 절차를 밟습니다.
예, 이 미국이 마약 관련 범죄를 연방법을 적용을 해서 엄격하게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런 마약 사범들이 어떻게 풀려난 건가요?
네, 이 미국의 양형위원회라고 해서요, 연방법을 어긴 법에 범죄에 선고를 내릴 때 참조하는 기준을 만드는 이 독립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조직이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바로 이 마약 밀매 혐의로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의 형을 줄여주기로 한 건데요.
네.
이 결정에 따라서 이 해당 수감자가 신청을 하면 판사가 이걸 검토해서 이 자격이 되는 수감자의 형을 줄여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풀어준 겁니다.
네.
참고로 지난 2005년까지 양형위원회가 만든 기준은 이 사법당국이 무조건 따라야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참조하는 기준으로만 남아있습니다.
네. 그런데 양형위원회가 갑자기 마약 사범들의 형을 줄이라고 권고한 이유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교정제도 개혁하고 관련이 있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요즘 미국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네.
특히 미국 법원이 가벼운 죄질의 마약 범죄에도 장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 교도소에 사람이 넘쳐난다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연방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이 마약 관련 사범이라는데요.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이 마약 사범의 형기를 줄여서 이 수감자를 줄이자는 말이 이 정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쪽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양형위원회가 이런 여론을 생각해서 이 선고 기준을 새로 마련했는데요. 이 선고 기준으로 일부 마약 사범이 형기를 다 마치기 전에 교도소 문을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 풀려나는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바로 나오는 건가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이 사회 복귀 훈련소나 이 집에서 연금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하는 훈련을 받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풀려난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이죠, 2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풀려난 수감자들이 일자리와 살 곳을 찾는 걸 돕는 걸 내용으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이 사회 복귀 훈련까지 받았다면은 그럼 완전하게 자유의 몸이 된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 교정당국에서 일단 아마 이들을 일정 기간 지켜볼 겁니다. 예.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지 또 날승을 일으키는지 감시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풀려난 수감자들은 일종의 임시 석방인 상태인 겁니다.
네.
임시 석방 상태에서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고요. 또 이 규칙들을 어기게 되면 다시 갇히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이 범죄자들이 교도소를 나와서 다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이번 조치를 반대하는 쪽이나 또 수감자들을 풀어주는 교정당국 모두 그런 걱정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는요, 이 마약 사범들을 장기간 가둬놓는다고 해서 이들이 나가서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양형위원회도요, 이 연방교도소에 있다가 미리 석방되는 수감자가 그렇지 않은 수감자보다 재범률이 조금 낮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정당국은 이 풀려난 사람들을 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많은 미국인의 사랑을 받았던 프레드 톰슨 전 상원의원이 별세했네요.
그렇습니다. 프레드 톰슨 전 상원의원이 지난 1일 지병으로 사망했는데요. 향년 73살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독특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이 법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검사로 일하기도 했고요. 또 다수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였습니다.
네.
그리고 톰슨은 8년 동안 테네시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참 검사였다가 영화배우에 또 상원의원까지 정말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이 톰슨 전 상원의원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면 이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건물에 들어선 민주당 사무소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가 발각된 사건이죠.
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프레드 톰슨은 당시에 이 사건을 조사하던 이 상원 워터게이트 위원회를 도와서 증인들을 심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프레드 톰슨이 이 심문에서 큰 걸 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 톰슨이 이 전직 백악관 참모였던 알렉산더 버터필드를 심문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혀냅니다. 바로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안에 녹음기가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워터게이트와 관련된 이 닉슨 대통령의 대화를 담은 녹음 테이프가 증거로 채택됐고요. 이 증거가 공개되면서 결국 닉슨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거죠.
네, 닉슨 대통령이 물러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증언을 확보한 셈인데요. 프레드 톰슨이 그 이후에 영화배우로도 변신을 하죠?
그렇습니다. 톰슨이 1985년에 말이라는 영화에 출연하면서 연기자 경력을 시작하는데요. 이후에 사선에서 탑건, 노웨이아웃 같은 모두 16편의 영화에 출연합니다.
네.
영화배우로서 톰슨은 이 중후한 목소리에다가 이 거대한 체구에 걸맞는 배역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1994년에 이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이 당시에 재밌는 게 이 테네시주 상원의원이었던 엘 고어가 부통령이 되면서 상원의원 자리가 비는데 이 자리에 도전해서 당선된 겁니다.
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원의원직을 그만뒀죠.
그렇습니다. 8년 동안 상원의원직을 수행한 다음에 정치권이라는 게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상원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톰슨은 의원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다시 전직으로 돌아가는데요.
네.
Law and Order, 그러니까 이 법과 질서라는 제목을 가진 인기 텔레비전 영속국에 검사장으로 출연하면서 자신의 연기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 프레드 톰슨이 대통령 경선에도 나오지 않았던가요?
맞습니다. 지난 2008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나갈 공화당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갔었죠.
네.
이를 위해서 톰슨이 당시 출연하던 인기 연속극을 그만두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큰 지지를 얻지 못하자 경선 초반에 중도 사퇴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예,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주제는 월드 시리즈입니다. 예, 미국 프로야구 최정상을 가리는 경기가 바로 월드 시리즈인데요.
네.
예, 올해는 캔자스리 로열스 팀이 월드 시리즈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예, 일요일 밤 캔자스리가 우승하는 순간 함성 소리 네. 잠시 들으셨는데요.
네.
예, 캔자스리 로열스는 이날 상대 팀인 뉴욕 메츠 구장에서 열린 월드 시리즈 5차전 경기에서 이 12회까지 가는 연장전 끝에 7대 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 월드 시리즈가 7전 4승제죠.
맞습니다. 이 내셔널 리그 우승팀하고 아메리칸 리그 우승팀이 모두 7번 경기를 치러서 먼저 4번 승리하는 팀이 우승하는 방식인데요. 캔자스리는 올해 월드시리즈에서 1차전과 2차전을 이긴 뒤에 3차전은 뉴욕 매치에 내줬지만 다시 4차전, 5차전을 연이어 이겨서 우승했습니다.
네, 이 캔자스시리 로열스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 지난 1985년에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일이 있으니까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네.
예, 다시 우승컵을 안는데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이 캔자스리는 지난해에도 월드시리즈에 진출하긴 했는데요. 7차전까지 끌고 갔지만 결국 3승 4패로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게 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네, 뭐 이번에 그 한을 푼 건데요.
네.
그런데 올해 상대팀이었던 뉴욕 매츠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지 꽤 오래됐다고 하던데요.
예, 1969년하고 1986년에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뉴욕 매츠 역시 30년 가까이 월드시리즈 우승컵을 안지 못했는데요.
네.
예, 이번에 세 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렸지만 안방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팀이요 월드시리즈 우승을 바라는 이유는요. 최고 중에 최고를 가리는 대회이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 월드시리즈를 설명하려면 먼저 이 미국 프로야구 체계를 좀 이해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영어로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줄여서 MLB라고 하는 이 미국 프로야구 연맹은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라는 두 리그가 있습니다. 이 내셔널 리그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프로야구 리그인데요. 지난 1876년에 창단했습니다.
네.
예, 이후 미국에서 야구 인기가 올라가고 애호가들이 급증하면서 25년 뒤인 1901년에 아메리칸 리그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고요. 현재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에는 각각 15개 팀이 소속돼 있습니다.
네, 양 리그는 이 완전히 독립적인 프로리그인데요. 양 리그의 팀들이 경기에서 붙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각 리그는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세 지구로 나뉘어 있는데요. 지구별 승자 결정전과 리그 챔피언 결정전을 거쳐서 승리한 팀이 이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가을에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가을이란 뜻의 영어 단어 4를 붙여서 폴 클래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예, 월드 시리즈는 지난 1903년에 처음 시작됐고요. 올해로 111번째 대회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대회, 역사적인 월드 시리즈 첫 대회에 어느 팀들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예, 첫 월드 시리즈는 1903년에 아메리칸 리그에서 현재 이 보스턴 레드 삭스로 불리는 보스턴 아메리칸스와 내셔널 리그의 피츠버그 파일럿츠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예, 이 대회에서는 보스턴 아메리칸스가 5승 3패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죠. 사이 영 선수가 1차전 선발로 나오면서 월드 시리즈 역사에서 최초로 공을 던진 선수가 됐습니다.
네.
예, 당시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자 이 보스턴 시민들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앞서 아메리칸 리그가 이 내셔널 리그보다 25년 늦게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 늦게 만들어진 이 아메리칸 리그가 내셔널 리그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대회이기도 합니다.
네. 자, 1903년에 월드 시리즈 첫 대회가 열렸지만 또 다음에는 안 열렸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예, 1904년에 이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전년도 우승팀이었던 이 보스턴 아메리칸스와 내셔널 리그의 뉴욕 자이언츠가 맞붙게 됐는데요. 뉴욕 자이언츠 감독과 아메리칸 리그 회장 간의 불화가 생기면서 뉴욕 자이언츠 측이 아메리칸 리그 같은 수준 낮은 리그의 우승팀과 이 대결할 수 없다면서 경기를 거절한 겁니다. 따라서 1904년에는 이 월드 시리즈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예, 이후에 1994년에는 이 선수들의 파업으로 경기가 취소된 적도 있는데요. 그 외에는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드 시리즈가 열렸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미국 프로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월드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드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은 어딘가요?
예, 어딘지 직접 한번 맞춰보시죠. 예, 지난 2009년에 월드 시리즈 시상식 현장 소리입니다.
Congratulate the world champion New York Yankees. And all of their great fans. This is the 27th world champions, the most in American sports.
네. 바로 뉴욕 양키즈네요. 27번째 우승한 날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예, 아메리칸 리그에 소속된 이 뉴욕 양키스는 월드 시리즈에 모두 40번 참가해서 27번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메이저리그 팀 중에서는 최고 기록입니다.
네.
예, 특히 1920년부터 1964년까지 이 뉴욕 양키스는 월드 시리즈에 29번 진출해서 20번 우승을 차지하면서 양키스 전성시대를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우승을 많이 한 팀은 어떤 팀이 있을까요?
예, 두 번째는 11번 우승한 세인트루이스의 카디널스고요. 3위는 9번 우승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공동 4위는 8번 우승한 보스턴 레드삭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고요. 6위는 6번 우승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입니다.
네. 월드시리즈 우승팀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예, 우승팀은 이 커미셔너스 트로피라고 하는 아주 멋진 상패를 받게 되고요. 예, 선수들과 경영진은 우승 반지를 이 손에 끼게 됩니다.
네.
예, 보통 이 우승팀에서 가장 활약한 선수들에게는 월드시리즈 MVP가 수여되는데요. 1960년에 뉴욕 양키스의 바비 리차드슨 선수는 패배팀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이 시리즈 MVP를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선수와 경영진은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라는 야구인으로서는 최고의 명예를 안게 되는 거고요.
네.
예, 우승팀 팬들은 자신의 생애에 응원하는 팀이 월드 시리즈를 품에 안았다는 자부심을 누리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월드 시리즈 챔피언 반지를 가장 많이 낀 선수는 누굴까요?
예, 얼마 전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에 언급했던 선수인데요. 지난 9월 22일에 세상을 떠난 요기 베라 선수입니다.
네.
예, 이 베라 선수는 양키스 전성기였던 1946년부터 63년까지 이 뉴욕 양키스 팀 주전 선수로 뛰는 동안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10번이나 달성했는데요.
네.
예, 월드 시리즈 최다 출전 선수 역시 베라 선수로 무려 14번이나 출전했습니다.
네. 한국 선수 중에서도 이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선수가 있죠?
예, 지난 2001년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활동하던 이 김병현 선수가 있는데요.
네.
예, 한국인 최초로 월드 시리즈에 출전해서 이 우승 반지를 끼는 영광까지 안았습니다. 또 지난 2009년에는 당시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활동하던 이 박찬호 선수가 월드 시리즈에 출전한 적이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팀이 뉴욕 양키스에 패해서 우승 반지를 받진 못했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프로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월드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루미네스가 부릅니다. 호헤이 들어보시죠.
I've been trying to do it right. I've been living a lonely life. I've been sleeping here instead. I've been sleeping in my bed. I've been sleeping in my bed. So show me family, all the blood that I will bleed. I belong with you, you belong with me, you're my sweet.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엔 미 연방 대법원에 대해 알아봤었죠?
네, 특히 대법원 청사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배경과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네,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사법 제도를 상징하는 곳인데 이 청사가 세워진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1930년대에 들어와서 세워졌는데요. 그전에는 대법관들이 대부분 집에서 일했고요. 이 모일 때는 의사당의 빈방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하워드 태프트 대법원장 때 이 청사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예. 자, 대법원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용어는 뭔지 들어볼까요?
E is for Electoral College.
네,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인도나 부룬디 같은 나라에도 선거인단 제도가 있긴 한데요. 미국과 똑같진 않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만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 11월이면 미국 유권자 수천만 명이 투표소를 찾습니다. 다음 4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선거용지에 올라있는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투표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날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고 닐 테너일 휴스턴 대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When you are voting for president,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는 말이죠. 특정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선거인에게 투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이 뽑는 간접선거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11월 선거 당일 밤에 거의 결정됩니다. 개표 결과를 지켜보다가 패색이 짙어지면 패자는 침울한 얼굴로 패배를 시인하고요. 승자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을 합니다.
Tonight,
하지만 형식적으로 실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12월에 열리는데요. 각 주의 선거인단이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인단은 각 당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테너일 교수는 말했습니다.
정당이 선거인단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습니다. 선거인은 특정 후보를 뽑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죠. 연방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은 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선거인으로 뽑히는 건 아주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충성스러운 당원들이 선거인으로 지명되곤 하죠.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선거인과 대의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대의원은 전당대회에 그주 대표로 나가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사람이고요. 선거인은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12월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람입니다.
270,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현재 미국 선거인단의 총수는 538명인데요. 연방 하원의원 수 435명과 상원의원 수 100명을 합친 535명. 여기에 워싱턴 DC 대표 3명을 더해서 538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38명의 딱 과반수가 되는 270명을 확보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건데요. 제임스 서버 아메리칸 대학교 정보학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We have electors in each state depending on
각 주마다 선거인단이 있는데요. 선거인단 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 수에 상원 의원 2명을 더한 것으로 주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하원 의원 수가 53명이고 상원 의원이 2명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가 55명이죠. 캘리포니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선거인단 55명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선거제도가 아닌 거죠.
미국 대부분 주는 캘리포니아 주처럼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브라스카주와 메인주는 예외입니다.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인을 분배하는데요.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한 걸까요? 스티븐 웨인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미국 건국 당시 대통령 선출 방법으로 세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럴 경우 대통령의 의회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독립성을 가지려면 굉장히 임기가 길어야 하고 재선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재선에 나갈 수 있어야만 좋은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할 거란 주장이 나왔죠. 그래서 의회 선출 방식은 제외됐고요. 두 번째 방식은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데 이 방식은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이란 타협안이 나오게 된 거죠.
미국 건국 초기에는 상원의원 역시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하원의원만 일반 대중이 직접 투표로 뽑았는데요. 아직 미국 국민의 수준이 직접 상원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기엔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상원의원 선출 방식은 헌법 수정을 거쳐서 직접 투표로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남아있습니다.
Good evening. Just moments ago, I spoke with George W. Bush and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는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보다 40만 표 이상 더 많은 표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일반 투표에서 승리하고도 선거인단 수에 뒤져서 당선에 실패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다시 아메리칸 대학교 제임스 서버 교수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현 선거인단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반 투표를 실시해서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매번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마다 이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서부해안과 동북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요. 미국 남부와 중부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우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지지 후보가 바뀌는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요. 원래 지지 기반이 튼튼한 주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도 선거인단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서버 교수는 말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미국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연방의회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고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인단 제도가 불합리한 제도란 비판도 있지만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선거인단 제도가 최선의 방식이라면서 옹호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인구가 적은 주의 권리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후보들이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텍사스, 일리노이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만 신경을 쓰고 인구가 적은 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염려가 있죠. 선거인단 제도에서는 후보들이 플로리다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뿐만이 아니라 네바다라든가 네브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처럼 인구가 적은 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일렉토럴 칼리지, 선거인단 알아봤습니다. 자,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그런데 혹시 선거인이 변심하는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화당이 지명한 선거인인데 막상 투표에서는 뭐 민주당 후보를 지명한다든가 그런 경우 말이죠?
네, 아주 드물긴 한데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그 선거인이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표를 던질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주는 있습니다. 일부 주는 선거인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면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요. 또 무효표로 처리하고 다른 선거인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에서 이 선거인단 수 270명을 확보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승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 270명을 확보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외에 그 제3의 후보가 일부 선거인단 표를 가져갈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세 후보를 놓고서 미국 연방 하원에서 투표합니다. 닐 테너힐 휴스턴 대학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럴 때는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한 주당 한 표씩 행사할 수 있죠.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 하원의원 수가 한 명인데요. 와이오밍주에서 현직 하원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면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집니다. 그 주에서 누가 승리했건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하는데요. 각 상원의원이 한 표씩 행사하죠. 그래서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고 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1800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자를 가릴 수가 없어서요. 하원 투표로 넘어갔는데요. 무려 36차례나 투표를 거듭한 끝에 이 토마스 제퍼슨을 대통령으로, 아론 버를 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 대통령을 뽑을 때 얘긴데요.
네.
그 뒤 1804년에 이 수정헌법 12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복잡한 문제점들을 바로잡았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if push comes to shove. If push comes to shove 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if push comes to shove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So, were you able to talk to Kyle again about the pile of dirty dishes he always leaves behind? We all know he's been doing this for months.
I did. He said he'll start washing the dishes right away, but we'll have to see.
Come on. We've told him so many times, and he still doesn't do it.
I know, but let's give him one more chance. And if push comes to shove, I'll ask him to move out.
Okay, fine.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묻습니다. 카울한테 항상 먹고 난 지저분한 그릇을 그냥 내버려 두는 데 대해 말해봤니? 몇 달 동안이나 그대로라는 걸 모두 알잖아. 그러자 제가 답합니다. 응, 말했어. 앞으로는 먹고 바로 설거지 하겠대. 하지만 두고 봐야지. 라고요. 이어서 제이슨이 에이, 우리가 벌써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안 하잖아. 라고 하자 제가 I know, but let's give him one more chance. And if push comes to shove, I'll ask him to move out. 알아,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도 설거지를 안 하면 그땐 집에서 나가라고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f push comes to shov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So, were you able to talk to Kyle again about the pile of dirty dishes he always leaves behind? We all know he's been doing this for months.
I did. He said he'll start washing the dishes right away, but we'll have to see.
Come on. We've told him so many times, and he still doesn't do it.
I know, but let's give him one more chance. And if push comes to shove, I'll ask him to move out.
Okay, fine.
Today's expression is if, I-F, if, push, P-U-S-H, push, comes, C-O-M-E-S, comes, to, T-O, to, shove, S-H-O-V-E, shove. If push comes to shove. If push comes to shove. This expression is used when the situation is critical or urgent. 네, if push comes to shove에서 push, push는 밀다. Shove, shove는 push보다 강하게 밀치는 것을 뜻합니다. If push comes to shove를 직역하면 만약에 미는 걸 넘어서 거칠게 밀치면 이란 뜻이 되는데요. 따라서 우려하던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또는 더 이상 대안이 없어지면 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안이 없다면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In today's conversation, I told Jason that if push comes to shove, I'll ask Kyle to move out. This means that when the time has come for action, even if it is difficult, I will take that action. Now let's revie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When someone says, if push comes to shove, it means when the time has come for action, even if it is difficult, he or she will take that action. 우려하던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또는 더 이상 대안이 없어지면 if push comes to shove. If push comes to shove. If push comes to shov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리틀 빅타운의 토네이도 드리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But I'm gonna do one better. Hide the sun until you pray. I'm a tornado. Looking for a soul to take.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가다피 정권의 독재로부터 벗어난 지 4년이 지난 현재 리비아는 두 개의 정치 세력으로 분열돼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은 동부도시 토브룩에 있는 정권이며 다른 하나는 수도 트리폴리를 기반으로 한 정권입니다. 강력한 중앙 권력을 갖춘 통합된 정부가 없다는 것은 결국 안보 공백을 불러일으켰고 리비아 국민들은 폭력적인 극단주의 세력과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두 진영이 통합된 정부를 만들지 못할 경우 리비아 국민들은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유엔은 리비아 통합정부 구성을 위해 버나디노 레온 특별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이어 유엔의 중재로 리비아 두 정권은 수개월간 끈질기게 협상을 진행했으며 9월 말까지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안을 레온 특별대사가 발표했습니다. 또 통합정부의 최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이끌 6명의 명단을 10월 8일까지 추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두 정권이 리비아 국민들을 위해 이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는 것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만일 어떤 무장 세력이나 지도자가 리비아의 이익이 아닌 다른 무엇을 위해 싸움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오직 수니파 무장 세력 ISIL을 돕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두 정권에게 통합정부 구성협정문과 최고 지도자 선출 방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모든 정파가 협정문과 정부를 이끌 인사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가능한 한 빨리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정문은 균형 잡히고 완벽하며 이것은 리비아 국민들이 바라는 근본적인 열망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리비아 지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새 정부 구성에 나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포괄적이고 강력하며 대표성을 갖춘 정부가 되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미래의 리비아를 대변하는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